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다가요, 와, 이건 정말 우리가 알던 역사를 좀 다시 생각하게 할 수도 있겠다 싶은 그런 발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어떤 이야기인가요?
바로 중국 만주, 그 요하, 랴오허강 유역의 고대 문명 이야기인데요.
아, 요하 문명. 요즘 정말 뜨거운 주제죠.
그렇죠. 보통 세계 4대 문명 하면 딱 떠오르는 곳들 있잖아요. 근데 이 요하 일대에서는 그보다 훨씬 오래됐을 수도 있는 최대 9000년 전까지 올라가는 유적들이 막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황하 문명보다도 앞선 시기의 흔적들이죠. 그래서 세계 고고학계가 정말 주목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고대 문명의 놀라운 유물, 유적들 좀 살펴보고 이게 우리 한반도 역사, 특히 우리 뿌리랑 어떤 관련이 있을지 그런 걸좀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근데 이게 또 해석을 둘러싼 논쟁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같이 짚어보면 좋겠네요.
맞아요. 복잡한 이야기지만 한번 풀어가 보죠.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가장 좀 쇼킹했던 발견이랄까? 그런 거부터.
역시 홍산 문화를 빼놓을 수 없겠죠. 약한 5500년 전쯤인데요. 이 신석기 후기 문화에서 나온 유물들이 정말 대단합니다.
5500년 전이요?
네. 그때 벌써 어떤 것들이 나왔길래요?
예를 들면 그눈 부분에 옥을 박아 넣은 여신상 얼굴 같은 거요.
와? 얼굴에 옥으로?
네. 그리고 아주 정교하게 만든 옥룡. 그러니까 돼지 모양 같기도 하고 용 같기도 한옥 조각품이죠.
옥룡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진짜 놀라운 건 거대한 돌무덤들. 그 적석총이라고 부르는 피라미드식 무덤이랑 하늘에 제사 지냈을 걸로 보이는 그런 제단 유적 같은 것들이에요. 이게 벌써 초기 국가 단계의 증거로 볼수 있다는 거죠.
5500년 전에 이미 초기 국가 수준이라니 정말 놀랐네요. 근데 자료 보니까 이게 다가 아니던데요.
그렇죠. 더 거슬러 올라가면요. 흑룡화 문화라고 해서, 와, 이건 무려 9000년 전까지 갑니다.
9000년이요?
그때는 뭐가 나왔어요?
여기서 세계 최초의 옥 귀걸이, 그 옥견이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아, 귀걸이. 최초의 옥 귀걸이요?
네. 그리고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빗살무늬 토기 중 하나도 여기서 나왔고요. 심지어 최초로 재배된 기장이나 조 같은 곡물 흔적도 발견됐어요.
잠시만요. 9000년 전에 옥을 가공해서 귀걸이를 하고 우리가 아는 그 빗살무늬 토기를 썼다고요?
바로 그 점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더 흥미로운 건 이런 유물들이 저 멀리 황하 유형 문화보다는 오히려 우리 한반도 신석기 유물이랑 훨씬 비슷하다는 거예요.
아, 정말요? 예를 들면 어떤 게요?
강원도 고성 무남리에서 나온 옥 귀걸이나 뭐 전국 각지에서 나오는 빗살무늬 토기들 있잖아요. 형태나 문양이 놀랄 만큼 유사해요. 그리고 아까 말한 홍산 문화의 적석종도 고구려 무덤 양식이랑 연결되는 지점들이 있고요.
와, 유물들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니 신기하네요. 또 다른 연결고리는 없나요?
있습니다. 고조선 하면 딱 떠오르는 유물, 비파형 동검 있죠?
네네, 그 악기 비파 모양 청동검이요.
네. 그게 다른 지역보다도 바로 이 요하 유역, 특히 요서 지역에서 가장 많이 나와요. 이것도 중요한 단서죠.
그렇군요. 유물뿐만 아니라, 아, 그러고 보니 언어 연구 이야기도 있었어요?
아, 네네. 그 네이처지에 실렸던 연구 말씀이시죠. 그게 정말 파장이 컸는데요.
내용이 뭐였죠?
약 9000년 전, 바로 이 요하 서쪽 지역에서 기장 동사를 짓던 사람들이 놀랍게도 한국어를 포함해서 터키어, 몽골어, 퉁구서, 일본어까지 다 아우르는 트랜스 유라시아 어족의 조상일 수 있다는 가설이에요.
와, 그럼 우리가 쓰는 말의 뿌리가 어쩌면 거기에 있을 수도 있다는.
네, 그런 가능성을 제기한 거죠. 종합해 보면 유물부터 언어 가능성까지 한반도와의 연결고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뚜렷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요하 문명을 황하 문명과는 좀 다른 독자적인 문화권이고 우리 문화 형성에 아주 큰 영향을 준 뿌리 문명 아니냐, 뭐 이런 시각이 나오는 거군요.
맞습니다. 힘을 얻고 있는 두장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명의 주인이 누구냐? 이걸 놓고 해석이 엄청 갈리는 거죠.
네, 아주 첨예합니다. 일단 중국 쪽 입장을 좀 봐야 하는데요.
중국은 이걸 어떻게 보나요?
아무래도 그 동북공정이라는 큰틀 안에서 해석하려는 경향이 강해요.
동북공정 들어봤어요. 동북 지역 역사를 전부 중국사로 만들려는.
네. 그 연장선상에서 이 요하 문명, 특히 홍산 문화를 중국 신화 속 시조인 황제랑 연결시키려고 하고요. 이걸 황하 문명과 더불어 중화 문명의 또 다른 중요한 기원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이죠.
그럼 그 지역에 있었던 구조선 같은 우리 역사 관련 내용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심지어 일부 중국 쪽 자료, 뭐 예를 들어 온라인 백과사전 같은 걸 보면 고조선을 그냥 고대 중국의 지방 정권이었던 것처럼 써놓기도 해요.
아, 좀 심각하네요. 그럼 다른 관점은 어떤가요? 단순히 중국 역사로만 보기에는 한반도 연결성이 너무 많아 보이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유화 문명은 황하와는 다른 독자적인 문명이고 특히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여러 지역 문화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강합니다.
예를 들면요.
우시라 교수님 같은 분들이 주장하는 A자형 문화벨트 같은 이론이 있어요. 이 유화 문명을 중심으로 만주, 한반도, 연해주, 일본 일부까지 포함하는 넓은 문화적 공통 영역을 설정하고 이걸 동북아시아 공통의 어떤 시원 문명으로 보자는 거죠.
아, A자 모양으로 문화가 퍼져나갔다?
네, 그런 개념인데요. 안타까운 건 이렇게 중요한 유적을 연구하고 해석하는데 우리 한국 학계가 직접 참여하기가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쉽지가 않다는 현실이에요.
그렇군요. 연구 참여 문제도 있네요. 오늘 쭉 살펴봤는데 이 요하 유역이라는 곳이 정말 상상 이상으로 오래되고 또 수준 높은 문명의 흔적을 품고 있었네요.
네, 정말 그렇죠. 특히 빗살무늬톡이나 옥귀걸이, 적석총 같은 것들이 우리 한반도 고대 문화와 보여주는 그 유사성은 정말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 역사의 뿌리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어요.
맞아요. 황하 문명만 고대사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벗어나서 동북아시아 역사의 기원을 훨씬 더 넓고 깊게 봐야 한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발견들이었어요.
네. 하지만 이 위대한 문명을 과연 누가 만들었고 그 역사적 의미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이 부분은 여전히 정말 뜨거운 논쟁거리로 남아있는 거죠.
이 고대 문명의 유산과 그 해석을 둘러싼 이런 여러 시각들을 접하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만약에 우리말과 우리 문화의 중요한 뿌리가 지금은 다른 나라의 역사로 편입되고 있는 이 지점에 정말 있다면 그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지점입니다.
네. 이 질문을 한번 마음에 품고 요한 문명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시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탐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